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4월 8일 목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미국 같은 곳에서 최근에 자주 발생한 아시아인 혐오 범죄, 저희가 종종 전해드렸었는데 소위 묻지마 폭행이라고 불리는 범죄 역시 전 세계와 한국에서 종종 발생하곤 하는 범죄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한 카페에서요, 대낮에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얼굴을 무차별 가격하고 달아나는 이 묻지마 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묻지마 폭행이라는 건 그야말로 이유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해지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더 잔인하고 악랄한 범죄라고 할 수 있겠죠. 대부분 정신상태가 좀 온전치 않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유와 분풀이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황당하고 어이없는 큰 피해를 당한 여성이 하루빨리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받은 고통 치유받을 수 있기 바라고요. 범인도 빨리 잡혀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제발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목요일에 뉴스통에서도 순위 뉴스 7 전해드리고요. 뉴스체크 코너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목요일마다 격주로 만나는 뉴스 읽어주는 리동무 코너에서는요. 북한 출신 이정철 기자가 북한 주민들의 눈높이에 더 잘 맞는 뉴스 해설 준비했고요. 목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소식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 알려드리고요.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도 함께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차량 전복 사고는 과속을 한 데다 커브길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미국 경찰 당국이 결론 내렸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보안관실은 현재 시간 7일 우즈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 전복 사고의 주요 원인은 우즈가 과속을 하고 커브길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지난해 한국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이후 올해 들어서도 3개월 연속으로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한국의 주민등록인구는 5,170만 5,905명으로 지난해 말 5,182만 9,023명에 비해 12만 3,118명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장기 거주 불명자의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하면서 감소폭이 커졌지만 자연 감소분도 지난해 줄어든 인구수의 절반에 달해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 추세가 가팔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위 뉴스입니다. 유니세프가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탓에 영양 관련 비축물자가 줄어들면서 어린이 영양실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쉬마 이슬람 유니세프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변인은 북한 어린이 영양 실태에 대한 유엔 보고서가 날조됐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RFPA의 논평 요청에 국경 봉쇄 이후 공급 부족으로 영양 관련 비축 물자가 줄어들면서 어린이 영양 실조 상황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성 및 어린이 영양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봉쇄 해제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동맹국들과의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보이콧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올림픽 패럴림픽 위원회는 현지 시간 7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은 선수들을 정치적 볼모로 이용하는 셈이라며 보이콧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위원회의 수잔 라이온스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운동선수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이콧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벌어진 10대 금융 해킹 사건 가운데 절반이 북한 연계 조직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8일 영국의 가상화폐 소개 사이트 트레이더스 오브 크립토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일어난 가장 피해가 컸던 금융 해킹 10건 가운데 5건은 북한 연계 조직, 1건은 고즈님 갱, 네 건은 불명의 개인 단체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102건의 금융 해킹 가운데 북한 연계 조직이 연루된 사건은 총 30건으로 전체의 29%였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전 생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60세 미만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한시적으로 보류됩니다. 아울러 8일 시작할 예정이었던 보육교사 등의 예방접종 일정도 전면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7일 오후 8일부터 시행될 특수교육, 보육,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등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시기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으로 실시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우리를 비핵화를 향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북한과의 일정한 형태의 외교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시간 7일 요약 보고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대응 등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과 관련한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이는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키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용 선박이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다는 참모집단의 보고서에 대한 질문에는 국방부에 문의하라며 자세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순위 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이죠. 뉴스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태우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 당국이 유엔과 비정부단체의 대북 인도주의 사업을 엄정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런 예고도 했는데 유엔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북한의 아이들 문제를 지적하니까 이처럼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대북 인도주의 사업과 관련해서 북한 당국이 어떤 입장을 냈는지 그것부터 좀 점검해 주시죠.
네. 최근 북한은 6일 보건성의학연구원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소장 담화를 통해서요.
네.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최근 전문가 그룹과 보고서를 겨냥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우리의 국가적인 비상방역 조치로 하여 수많은 영양실조 어린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황당한 날조 자료라고 비판을 하면서
네.
단호히 배격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과 비정부단체의 간판을 가지고 진행되는 인도주의 협조 사업이 우리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를 엄정히 검토하며 적대 세력들과 한짝이 되어 돌아치는 기구와 단체들의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실렸길래 또 북한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그룹바는 지난 3일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네.
여기에 전문가 그룹바에서 11개 대북 구호 단체를 조사한 결과를 실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구호 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와 국내 여행 금지로
네.
대부분의 지원 물량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해왔다고 답을 했고요. 한 구호단체는 코로나19 제한으로 아동과 임신부, 수유부 약 44만 명이
네.
미량 영양제를 받지 못하고 심각한 영양실조 아동 9만 5천 명에게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10만여 명의 북한 아동들이 영양실조에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 방역 때문에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상황을 밝힌 건데 사실 이게 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는 없는데 참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북한 당국이 네. 이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를 지적할 때 날조된 거고 반공화국 모략책동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네.
합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 보건성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소장은 어린이들의 영양관리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상기 자료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전문가 그룹과의 보고서 내용을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에 모자를 쓰고 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우리나라의 심각한 어린이 영양실조 문제가 존재하는 것처럼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을 하려는 불순한 적대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결국 북한의 이미지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 때문에 인도주의 지원 사업마저 좀 위협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데 사실 근데 북한의 인도적 지원 필요하다 이야기는 계속 나온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북한 아동을 지원했던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서 네. 올해 초 발표한 북한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에서요. 2021년 북한에서 영양실조와 관련한 사망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 1천만 명이 식량난을 겪고 5살 미만 어린이 14만 명이 급성 영양실조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렇지만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양실조 치료제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지난해 12월 말에 이 미량 영양제와 영양실조 치료제들이 모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어린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영양식인 즉석식 재고도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부터는 마지막 남은 음식을 중증 급성 영양실조 어린이들에게만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 수준의 영양실조 어린이들에게는 지원이 끊겼다는 설명입니다.
참 문제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 단체들 같은 경우는 북한에 지원을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네.
또 지원도 많이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북한의 사정을 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유엔 기구들은 평양에 직원을 파견해서 인도주의 물품을 배분하고 또 배분 상황을 점검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유엔 및 비정부 단체들은 북한이 가장 어려울 때부터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1996년부터 20년 넘게 어린이, 갓난아이, 임산부들에게 식량과 의료 지원을 했고 또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도
네.
지원을 해왔습니다. 또 북한에 지원한 액수도 적지 않은데요. 세계 식량계획은 1억 4천만 달러, 유엔 아동기금은 4천만 달러,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는 6,600만 달러, 기타 구호단체들이 900만 달러 가까이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을 해왔습니다.
어려울 때 좀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자존심 싸움 할 때가 아닌 것 같거든요. 만일 대북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그 고통을 주민들이 좀 겪게 될 텐데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그런 고통을 겪게 될까요? 안타깝네요.
네, 좀 가장 예.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결핵의 경우에
예.
북한 자체로 치료가 어려워서 그동안 국제단체에서 치료약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 방역 때문에 한 구호단체에서
네.
북한 주민 6만 7천 명을 대상으로 하던 농업 및 식수 개선 지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지원도 좀 받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당장 코로나 확진도 세계보건기구가 주축이 된 국제기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북한이 이런 지원도 거부할 것인지 현재 의문이고요.
예.
다만 북한이 공식기구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게 아니라 개인의 생각을 전하는 형태로 입장을 밝혔고 아직까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울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좀 지원을 받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는 좀 현명한 결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빅뱅의 멤버인 지드래곤과 탑 두 사람이 2010년에 발표해 인기를 끌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GD와 탑의 오예 들어보시죠. 2010년이면 2006년에 데뷔한 빅뱅이 한참 전성기를 누렸던 시절이겠네요.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네, 뉴스 읽어주는 리동무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온 탈북민 리정철 기자와 함께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들을 골라서 읽어보고 더 쉽게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리동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리동무와 함께할 첫 번째 뉴스 먼저 들어볼게요.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는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백신 맞은 사람 96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접종에 좀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접종센터 22곳이 추가로 마련됩니다.
접종 대상자들이 접수를 한 뒤 예진 담당 의사에게 몸 상태를 확인받습니다. 접종실 앞에서 잠시 대기한 뒤 화이자 접종을 받습니다. 방역당국은 여건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고 이번 주 22곳의 접종센터를 새로 열어 접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차 접종과 관련된 소식이 오늘 첫 번째 소식이네요.
네,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왁진,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에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96만 2,7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접종자 중에는요, 근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있고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 백신별로 접종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접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난 4월 7일 어제까지 누적 1차 접종자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이 88만여 명이고요.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은 15만여 명입니다.
네.
전날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자 5,722명이 추가되면서 2차 접종 완료자는 누적 33,414명이 됐고요. 화이자 백신 1, 2차 접종자들 단순 합산하면 누계는 18만 5,028명이 되었습니다.
네,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분들이 훨씬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백신 접종도 그냥 뭐 막 맞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어떤 분들이 제일 먼저 백신을 맞았나요?
현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초도 물량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접종 대상자는 백신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2월 26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자 및 종사자들 대상으로 시작됐고요.
네.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또 3월 23일부터는 요양병원 시설의 만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에게 배정돼서
예.
지난 2월 27일 접종이 시작됐고요. 3월부터는 2차 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또 지난 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두 백신 모두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0주, 화이자 백신은 3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네, 사실 뭐 어서 빨리 좀 접종 대상이 확대가 돼서 전 국민이 접종을 마쳤으면 하는 바람이 모두들 크죠. 근데 문제는 백신을 맞고 나서 통증 같은 이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생기면서 아, 백신 못 맞겠다,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어느 백신이나 접종 후에 비슷한 증상을 느끼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하는데요.
예.
지난 3월 24일 한국 리서치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 결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네.
반면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비율은 12.9%였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으려는 이유로는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또 집단 면역 형성 기여, 일상생활 때 안심될 것 같아서 접종을 안 하면 군무지 또는 주변에서 눈총을 받을까 봐 등이었고요.
네.
반면 접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백신 효과를 믿을 수 없어서 또 원하는 백신을 맞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뭐 일단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근데 원하는 백신을 맞을 수 없어서 망설인다 이런 응답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혹시 사람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백신이 있을까요?
네,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예방률이 높다고 알려진 화이자 백신을 선호한다는 건데요.
네.
그 이유는 화이자 백신의 경우 예방률이 90%, 또 아스트라제네카는 70% 정도라고 보고가 네.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맞는다고 다 예방이 되는 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는 70% 정도밖에 예방이 안 된다 뭐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 보고도 사실 굉장히 복잡한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요.
네.
정확한 건 아니라고 하고요. 많은 전문가들은 상당히 긴급하게 승인을 해서 접종하게 된 화이자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두 백신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률에 대한 발표만 놓고 많은 사람들이 화이자 백신을 선호한다고 하는 거죠.
예.
우리 방송에서도 알려드렸지만 화이자 백신은 보관도 백신 접종 방법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훨씬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 물량도 부족하다 보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화이자 백신은 몸이 상대적으로 쇠약한 고령자나 환자와 접촉이 잦은 치료병원 종사자 등에게 우선 접종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두 백신 중 어느 게 더 좋고 덜 좋다 하는 거나 뭐 뚜렷한 부작용의 상관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를 믿고 국민들은 좀 휘둘리지 않고 분별해서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주사를 맞을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너무 불안하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백신 접종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정치인들 또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뭐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에 부담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먼저 나선 겁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3월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는데요.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공개 방송했습니다.
예.
정 총리는 주사를 맞으면서 백신은 과학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이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 접종을 하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도 가능한 빨리 접종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또 그 이전 3월 2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요. 청와대는 요약보고를 통해서 문 대통령이 우선 접종하는 것은 일각의 안정성 또 효과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을 꼭 맞아야 하다 보니까 국가 관료들이나 의료진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모두 뭐 백신 종류 많이 있지만 현재 예방률이 가장 높은 백신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매우 급하게 개발되고 접종되는 백신이다 보니까 네. 두 백신 모두 나름의 장단점과 불안한 요소들 각각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코로나19 백신들 중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가장 예방률이 높은 백신들입니다. 특히 백신 접종 후에 효과가 상승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그래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일 요약보고에서 백신 1회 접종 뒤 2주가 지난 시점에서 백신 효과가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94.1%, 화이자의 경우 100%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렇게 백신에 대한 효과가 좀 나올수록 백신 접종에 좀 더 속도를 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가 하면 백신 2분기 접종 일정도 벌써 나왔다고요?
네. 백신 2분기 접종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향후 접종률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지난 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에 따르면 2분기 접종 대상자는 현재까지 총 1,150만 명입니다.
네.
2분기는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한 교두보 성격이 짙은데요. 2분기 대상자들이 최대한 많이 접종에 참여함으로써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만 집단 면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목표는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에 대해서 1차 접종을 마치고
예.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이야말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연일 적극적인 접종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세계적으로 수억 명이 접종을 받아서 안정성과 효과성은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가족 중 예방접종 대상자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자 국민들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으로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좀 누리고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즘 같아서는 정말 불안해가지고
네.
너무 힘드네요. 자 다음 소식도 먼저 뉴스부터 들어볼게요.
네, 지금 국회에는 당분이 많이 든 음료에 담배처럼 국민 건강 증진금을 물리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일명 설탕세인데요.
네, 부담금만큼 값을 올리면 소비가 줄어서 당뇨나 비만 위험도 줄 거라는 논리입니다.
지난 2월 여당 의원 10명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골자는 설탕이 많이 든 음료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이른바 설탕세를 물려 단음료 소비를 줄이자는 겁니다.
네, 한국 국회에서 설탕세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지난 2월 여당 의원 10명의 주도로 당분이 많이 든 음료에 국민건강증진금을 물리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예.
공식 명칭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지만 일명 설탕세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치즈는 설탕이 많이 든 음료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이른바 설탕세를 물려서 단음료 소비를 줄이자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설탕이 들어간 모든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탄산이 많이 든, 그러니까 탄산음료와 같은 가당음료에 적용된다는 건데 이렇게 딱 요거만 골라서 부과하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
먼저 건강 문제입니다. 이미 법안 명의도 나와 있듯이 네. 건강을 증진한다는 것인데요.
네.
이번 법안 대표 발의자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설탕 섭취를 줄이는데 제조사들이 협조를 해줘야 한다고 얘기했고요. 예. 또 가당 음료에 대한 부담금 정도는 제조사들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충분히 동참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또 경제적 문제와 관련돼 있는데요. 한국의 성인 36.6%가 비만이고 이로 인한 의료비 등 경제적 손실이 2018년에 11조 4,60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이 그 근거입니다. 이 때문에 당 함량에 따라 최소 100리터당 최소 1,000원부터 최대 28,000원까지 부담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상품 가격은 또 자연히 오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식음료업계 전반에 설탕이 사용되기 때문에 설탕세가 신설될 경우에는 업계 전반의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 자주 마시는 250ml 음료수에 당이 27g 들어가 있다면 한 캔당 27.5원이
네.
또 500ml 제품에는 55원의 부담금이 붙은 셈이어서 그만큼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상품에 세금을 부과해서 소비를 줄이려 한다. 이 방법에 대한 논란도 좀 존재한다고요?
네. 이번 법안의 취지가 건강이 목적이라면
예.
부담금보다 당분 섭취를 줄일 근본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동덕여자대학교 김익선 교수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입법 전 다양한 소비자의 선택권 등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의 생각을 결집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세금 부과에 앞서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었고요.
예.
사실 설탕과 같은 식료품을 돈을 주고 사는 건 소비자의 권리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국민들의 이런 권리를 세금 부과 등을 통해서 제한할 거라면 국민의 의견을 먼저 묻는 게 당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설탕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혹시 다른 나라에도 있을까요?
네, 설탕세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2016년에 공고한 뒤 유럽, 남미 등 40여 개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네.
하지만 멕시코, 태국처럼 당분이 많은 음료 소비가 줄어든 나라가 있는 반면에 노르웨이, 덴마크처럼 옆 나라로 원정 쇼핑이 늘면서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세금을 83%나 올렸는데요. 그 다음에 설탕 섭취량이 10년 전과 비교해서 27% 줄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설탕세 인상으로 사탕류의 가격이 오르자 국경을 넘어서 스웨덴에도 당이든 제품을 쇼핑하러 가는 노르웨이인들도 늘었다고 합니다.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다른 국가에 가서 제품을 구매하는 거죠. 또 아예 폐지한 국가도 있는데요. 덴마크는 2011년 10월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했다가 1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육류, 버터, 치즈 등 포화지방 함유량이 일정 비율 이상인 식품에 정액세를 부과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는데요.
네.
사람들이 해당 식품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세금이 없어 가격이 싼 인접 국가에 가서 쇼핑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막았더니 다른 나라로 갔다. 뭐 이런 네. 사례인 건데 한국은 거기다가 또 이렇게 뭐 이동이 자유로운 육지로 둘러싸인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세금이 늘어나면은 가격이 오를 거고 그러면 또 국민에게 부담이 될 확률이 높겠네요.
네, 맞습니다. 해당 제품에 세금을 물리게 되면 상품 가격이 상승하니까
네.
당연히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소비자들에게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연구팀이 2015년도부터 설탕세를 도입했던 미국 버클리시를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설탕세 전체의 47%, 탄산음료에 부과된 세금의 69%가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따라서 건강에 좋지 않은 설탕 섭취량을 낮추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금을 부과하려면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즉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또 공감대 없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괜히 세금만 올린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탕세를 부과하기 전에는 꼭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뉴스 읽어주는 리동무, 오늘도 이정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돌 그룹으로 큰 인기를 누렸던 클릭비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2003년에 발표된 클릭비의 히트곡입니다. 카우보이 들어보시죠. Who are you, man? I'm a cowboy. I'm scared.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목요일에는요.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흥미진진한 소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지영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남녀를 불문하고 아름다움을 향한 중국인들의 욕망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형 열풍도 식을 줄 모르고 있는데요. 2019년 중국 성형 소비자는 1,367만 명이고 중국 전역에 있는 3만 개가 넘는 성형외과는 예약에도 대기줄이 필요할 만큼 손님들이 끊이질 않는다는데요. 오늘은 중국 성형의 중심지로 떠오른 청두와 함께 중국의 성형시장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중국인들이요. 그렇게 성형하려고 한국에 많이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렸거든요.
네.
그걸 성형 관광이라고까지 했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중국 안에서 이 성형을 해결하려는 수요가 좀 늘었나 보네요.
네. 성형은 한번 잘못되면 회복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술 수준이 높은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싶어하는 중국인이 많았습니다.
예.
네, 가격 면에서도 한국에서의 수술 비용이 월등히 저렴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수술하는 게 오히려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었다고 해서 원정 성형을 감행하는 중국인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 입국이 막히자 성형을 원하는 중국인들이 현지로 눈을 돌렸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중국 성형의 중심지라 불리는 청두로 모이고 있습니다.
왜 하필 청두일까요?
중국 스촨성에 위치한 청두는요. 상해 북경에 이은 세 번째 의료 미용 대표 도시입니다.
네.
100여 개의 의학 연구개발기구, 20여 개 의학 대학원이 있고요. 400만 명 이상의 잠재적인 의료 미용 소비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성형외과 중에서도 청두에 이미 진출한 곳이 꽤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청두에 위치한 성형 미용기관은 2016년에 159개에서 2020년에 361개로 증가했습니다.
사실 서울 하면은 강남이나 뭐 압구정 같은데 성형외과, 피부과 간판이 즐비하잖아요. 아마 청주도 비슷한 풍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중국이 굉장히 땅덩이가 넓은 나라인데 청주가 유독 성형의 메카, 중심지가 된 이유는 뭘까요?
일단 2018년에 예. 청두가 의료미용 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본격적인 의료미용 선두 도시로 발돋움했는데요.
네.
청두시 정부는 2018-2030 의료미용 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청두를 세계적인 의료미용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
동시에 청두시 정부가 의료미용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있고요. 연구개발이라든지 기업 육성 면에서도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엔 의료미용 시범지구를 또 조성했는데요. 이 구역에는 현재 300여 개의 의료미용 회사가 있고요. 제품 연구라든지 그런 개발을 하는 회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두에 단순히 성형외과만 들어선 게 아니고 뭐 미용 관련 의료기술이나 기기 같은 거 연구하는 연구소도 있고 기업도 있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련 분야가 육성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두 의료미용산업 발전계획에 따르면요. 2025년 청두의 의료미용산업 영업소득이 1000억 위안이고요.
예.
2030년에는 그 규모가 두 배까지 올라가서 2000억 위안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 도시의 소득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중국 의료미용 시장 규모가 사실 좀 엄청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중국의 의료미용 시장 규모가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20에서 30%씩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네.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는 2017년 중국의 의료미용 시장 규모가 전 세계에서 미국, 브라질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이라고 보고 했고요.
네.
또 성장 속도도 매우 빠른데요. 세계 4대 회계법인 딜로이트가 공개한 중국 의료 미용 시장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에 중국 의료 미용 시장 규모가 648억 위안이었는데
네.
2019년이 되니까 1769억 위안으로 연간 28.7%의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2020에서 2023년에도 연간 15.2%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그만큼 의료미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걸 텐데 얼마나 되나요?
2018 중국 의료 미용업계 백서에서는
예.
2018년 중국 내 의료 미용 소비자가 2,200만 명에 달하고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젊은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이 되면요. 성형 소비자는 2,54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료 미용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유는 어떻게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성형이요. 예. 중국에서는 집, 자동차, 여행처럼 꼭 필요한 소비 범위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한국의 문화 열풍인 한류의 네. 영향과 인터넷 문화의 발달로 최근에 중국 남성들까지 의료 미용에 발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추세로 중국에서 의료 미용 산업은
네.
미를 추구하는 경제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됐고요. 실제로 중국 경제를 움직이는 한 축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외모를 가꾸는 게 집 사는 거나 자동차 사는 거나 비슷한 그런 필수제가 됐다는 소리인데
네.
그러면은 중국인들한테 좀 인기 있는 의료 미용 서비스는 뭘까요? 궁금하네요.
네, 먼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빠지는 게 고민이신 분이
탈모
많은 것 같아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모발 이식 수술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주 소비층인 여성들 사이에서는 연령대에 따라서 수요가 좀 다른데요.
네.
25세 이하의 소비자는 코, 눈 성형, 점빼기, 여드름 치료 같은 이런 기초적인 시술을 많이 하고요.
네.
26에서 35세 소비자는 경제 능력이 있으면서도 노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서 가슴 성형, 지방 흡입, 잡티 제거, 치아 미백 부분에서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예.
36세 이상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요. 주름 제거라든지 피부 미백, 생활 보양, 구강 회복 등에서 수요가 많다고 하네요.
네, 어디나 정말 이 미용에 대한 열풍은 다 비슷한 것 같네요. 자,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좀 인기를 얻고 있는 성형 시술도 있다고요?
네, 칭이메이라는 것인데요.
네.
한국에서는 뿌띠 성형이라고 부릅니다.
예.
네, 칭이메이는 얼굴에 칼을 대지 않는 비수술적 성형 시술인데요. 주사를 이용해 주름이나 안면 윤곽을 개선하는 시술이죠.
네.
예,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를 하루 종일 착용하다 보니까는 맨 얼굴을 드러낼 일이 거의
그렇죠.
없어졌잖아요.
예.
예, 그래서 수술보다는 간단한 시술을 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어차피 가릴 거니까
네.
필요한 것만 하자 이거군요.
네. 네, 또 중국 정부에서도 이런 의료 미용 종합 관리와 관리 감독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면서요. 의료 미용 서비스를 규범화했는데요.
네.
이런 규제에 따라서 안전성에 대한 그런 소비자들의 신뢰가 또 한층 높아지면서 뿌띠 성형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남일이 아닙니다. 네, 한국에서도 성형 열풍이 한때 불었었는데 중국으로 또 그게 옮아갔네요. 성형의 중심지로 떠오른 청두 그리고 중국의 성형시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지영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샹야오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누가 뭐 먹을래? 뭐 할래? 라고 물어보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무래도 좋아 라는 대답을 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배울 표현입니다. 아무래도 좋습니다. 에요. 자, 중국어로는 전머도싱이라고 말하는데요. 단어의 뜻을 살펴볼게요. 전머 하면 제가 몇 번 전해드렸어요. 어떻게, 어떤 이란 뜻이고요. 모두라는 뜻은요. 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어 좋다, 괜찮다, 충분하다는 싱 이렇게 발음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것이든 좋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직역을 하면 말이죠. 자, 아무래도 좋습니다. 전머도싱 잘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想要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4월 9일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영하 11도, 해산 영하 5도, 강계 영하 3도, 함흥 0도, 청진 1도, 평양 신의주 사리원 2도, 개성 4도, 해주 원산 5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6도, 해산 청진 11도, 원산 13도, 함흥 14도, 강계 15도, 평양 해주 16도, 신의주 개성 사리원 17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7% 상승한 $59.7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은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1% 하락한 $1,741.6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4월물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0.08% 상승한 $25.23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55.14원입니다.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차량 전복 사고는 과속을 한 데다 커브길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미국 경찰 당국이 결론 내렸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보안관실은 현지 시간 7일 우즈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 전복 사고의 주요 원인은 우즈가 과속을 하고 커브길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지난해 한국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이후 올해 들어서도 3개월 연속으로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한국의 주민등록인구는 5,170만 5,905명으로 지난해 말 5,182만 9,023명에 비해 12만 3,118명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장기 거주 불명자의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하면서 감소폭이 커졌지만 자연 감소분도 지난해 줄어든 인구수의 절반에 달해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 추세가 가팔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위 뉴스입니다. 유니세프가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탓에 영양 관련 비축물자가 줄어들면서 어린이 영양실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시간 7일 쉬마 이슬람 유니세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변인은 북한 어린이 영양 실태에 대한 유엔 보고서가 날조됐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RFPA의 논평 요청에 국경 봉쇄 이후 공급 부족으로 영양 관련 비축 물자가 줄어들면서 어린이 영양실조 상황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성 및 어린이 영양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봉쇄 해제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동맹국들과의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보이콧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올림픽 패럴림픽 위원회는 현지 시간 7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은 선수들을 정치적 볼모로 이용하는 셈이라며 보이콧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위원회의 수잔 라이온스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운동선수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이콧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벌어진 10대 금융 해킹 사건 가운데 절반이 북한 연계 조직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8일 영국의 가상화폐 소개 사이트 트레이더스 오브 크립토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일어난 가장 피해가 컸던 금융 해킹 10건 가운데 5건은 북한 연계 조직, 1건은 고즈님갱, 4건은 불명의 개인 단체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102건의 금융 해킹 가운데 북한 연계 조직이 연루된 사건은 총 30건으로 전체의 29%였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전 생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60세 미만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한시적으로 보류됩니다. 아울러 8일 시작할 예정이었던 보육교사 등의 예방접종 일정도 전면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7일 오후 8일부터 시행될 특수교육, 보육,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등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시기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으로 실시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우리를 비핵화를 향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북한과의 일정한 형태의 외교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7일 요약 보고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대응 등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과 관련한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이는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키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용 선박이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다는 참모집단의 보고서에 대한 질문에는 국방부에 문의하라며 자세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순위 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티에스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로 20세기 시와 비평 분야에 혁명을 일으킨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1922년에 그의 시 황무지가 출판됐을 때 이 작품은요. 새로운 시의 동의어로 여겨졌을 정도라고 하네요. 전 세계는 물론 한국에서도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곤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T.S. 엘리엇이 그의 시 황무지에서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시인은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아름답고 화사한 생명의 계절 4월에 정작 본인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했던 거라는데요. 비슷한 심정을 이 아름다운 4월에 느끼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코로나19 아무리 몰아내고 싶어도 그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안 되고 또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치만 실현되는 세상이면 좋겠는데 반대로 될 때도 많고 말이죠. 자, 그래도 우리 다 같이 더 힘내서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요. 잔인한 4월이 아니라 최고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4월을 맞을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노래 선물입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렸죠. 늘 꾸준히 사랑받는 가수 헤이지 씨가 2017년에 발표한 히트곡이죠. 비도 오고 그래서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비가 내리는 분들께 위로가 되면 좋겠네요. 자,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